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SBS 낮 종합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면서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전공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정책 비판에 집중하며 정권 심판론으로 맞섰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과 향의 등급을 매겨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이상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서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밝혔는데 의료계를 만나 중재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의료인과의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전국의대 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발표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윤 대통령 지시가 한 위원장 요청에 따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 예고해왔고 어제 오전까지도 입장엔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중재 역할을 자임하면서 강대강 대치 기류의 변화 조짐이 감지됐습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고요.
한 위원장은 의대 교수 협의회 회장단과 만난 뒤 의료계도 정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장기화하는 의료계와의 대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승부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의 협의체인 전의교협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의체 구성 논의와 별개로 의대 정원 문제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정책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영식 기자입니다.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던 전국 의대교수협의회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화 협의체 구성 여부나 전공의 처벌 유예 제한 등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정작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적 사실과 추계, 전공의 수련 여건 등을 반영해 정원을 늘리는 건 수용 가능하지만 지금의 일방적인 증원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고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려했던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은 시작됐습니다. 고려대 의대 교수비대위는 오늘 아침 총회를 열고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0여 곳 대학의 교수들의 일괄 사직을 재결의한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도 예정대로 오늘 총회를 열어 집단 사직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자체가 인정할 경우 수련 의사의 병원 밖 진료와 처방을, 개원 의사의 수련 병원 파트타임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최대 격진지인 한강벨트를 찾아서 서울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며 추가 저출생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빨간색 점퍼를 입고 서울 여의도역에서 처음으로 출근길 인사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영등포 을 지역구에 출마한 박용찬 후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후 서울 성동구의 한양대학교를 찾아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한 위원장은 서울 합계 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며 네 가지 저출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난임 지원이나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저출생 정책 대부분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다자녀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육아기 탄력근무 제도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둔 어제 의료계와 만난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의정 갈등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건강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를 앞두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정부가 이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중재가 공연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각 측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의사 출신인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과 인요한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찾아서 경남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4월 10일은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라고 정권 심판론을 거듭 호소하며 민생 경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앞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선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
대한민국의 가장 남쪽에서 확실하게 승리해 주셔야 대한민국 전체가 이길 겁니다. 국민이 이기는 4월 10일 날 여러분도 함께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어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현장 선대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경남 지역 주력 산업은 쇠퇴하고 청년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가속화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18일부터 주요 품목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한 걸 문제 삼으며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18일은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을 들고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네라고 했던 그날 같습니다. 벌거숭이 임금님 만드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 실언에 물가를 끼워 맞추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에 집중하며 심판론 정서를 일으키겠다는 전략인데 이 위원장은 창원, 김해, 양산 등 경남 지역 주요 격전지도 찾아 전통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앞서 수도권과 호남, 충청을 잇따라 돌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데 이어 낙동강 벨트에서 중도 보수 표심까지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 주도의 야권연합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이른바 몰빵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용인,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자치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례시들이 전략사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기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교통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겠다며 민자사업으로 제한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6.25 전쟁 때 서울에 진입했다는 탱크 부대를 시찰하며 전군의 본보기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작전 보고를 받으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영 나온 북한군 병사들의 거수경례를 받으며 김정은 총비서가 군부대에 들어갑니다. 전차병들이 탱크를 모는 훈련을 참관하고 탱크를 배경으로 병사들과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어제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 류경수 제105 탱크사단과 산하연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단은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제일 먼저 서울에 돌입하여 괴뢰중앙청에 공화국 깃발을 띄우고 수많은 전투들에서 혁혁한 문을 세움으로써 자기의 빛나는 이름에 근위 서울 칭호를 새겼으며
김정은은 영웅성과 용감성의 상징부대인 105 탱크사단이 전군의 본보기답게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단의 공격, 방어 작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전 지도는 모자이크를 해놨지만 바닥에는 남한 지도를 노출해놨습니다. 서울을 점령했다는 탱크 부대를 골라 시찰하면서 위협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김정은은 지난 3월에도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을 참관하면서 적의 수도를 붕괴시킬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위협 발언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부대 식당에서 북한 군인들이 식사하는 모습은 물론 네모반 숙소까지 일부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러시아 공연장에서 발생한 테러 사망자가 137명으로 늘었습니다. 테러 현장에서 체포된 핵심 용의자 4명은 모두 타지키스탄 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러가 발생한 모스크바 외곽 공연장 주변에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사망한 어린이를 애도하는 인형들도 추모 현장에 놓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애도의 날에 러시아 국민들은 각지에서 희생자를 기렸습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서 미사를 주재한 교황도 이번 테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테러 사망자는 4명이 늘어나 1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상자 180여 명 가운데 142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테러 현장에서 관련자 11명을 검거해 모스크바 조사위 본부로 이송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 용의자 4명에 대해 러시아 법원은 5월에 열릴 공판 전까지 2개월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타지키스탄 국적으로 10대 청소년을 제외한 용의자 3명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테러의 배후를 자처한 이슬람 국가 호라산 측은 테러 공격 당시 영상을 공개하고 자신들의 공격이 신의 뜻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에 영향을 주는 층수와 향, 조망 등의 등급을 매겨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소유주가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의 층과 향, 조망, 소음 등의 등급을 매겨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파트 저층과 고층은 수천만 원, 많게는 억 원 단위로 가격이 달라지는데 이에 따른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등급화한 뒤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다음 달 30일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우선 층, 향 등급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층은 최대 7등급까지, 향은 8등급, 조망은 도시, 숲, 강으로, 소음도 강, 중, 약으로 나눠 등급화할 예정이었습니다. 실제 일반적으로 저층보다는 로얄층이, 동향보다는 남향이, 숲이나 강, 조망이 아파트 공시가격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공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전면 폐지 결정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구한 결과 개인 자산에 대해 등급을 매길 경우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낙인 효과도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소유주가 공시가격 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돼 지난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조사 산정 담당자의 소속 부서와 연락처를 볼 수 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허영인 SPC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오늘 오후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SPC 자회사 PB 파트너스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고 그 정점에 허 회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화성 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9시 40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씨와 그의 어머니 50대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어머니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9시 24분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해서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방부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차츰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봄비치고는 요란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도 산지에는 최고 15cm 이상의 큰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무겁고 습한 눈에 피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남 서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낮에 기상해일 가능성까지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로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당분간 포근하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비 예보가 또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황입니다. 오후 2시 현재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3.36포인트 내린 273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타 금융, 생물공학 등이 상승하는 가운데 항공, 화물 운송과 물류 등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0.24포인트 오른 914.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2도, 강수량은 4mm입니다. 네, SBS 낮종합뉴스 진행의 박광범이었습니다.